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스루 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창세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창세기 34장, 오늘은 18절 말씀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소년이 그의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그러니까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먼저번에 우리가 나눈 내용이 바로 그거였어요. 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말이에요. 그 야곱의 딸 디나를 이제 좋지 않게 이렇게 한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원수를 갚는 것인데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이때 세겜이 할례를 행하기로 결정한 것은 참으로 커다란 용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훌륭한 점이죠. 20절로 23절을 봅니다.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다시 말해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한편으로 이 결혼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야곱의 모든 소유물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아마 그런 계약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것은 전혀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중생의 체험 없이 교회에 다니는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을 살해하는 시므온과 레위를 이제 만나게 되는데 25절입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이것은 너무 야비한 짓이었습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친 오라비였기 때문에 디나의 당한 모욕에 대하여 보복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보복 행위에 있어 정도가 너무 지나쳤던 것이죠. 아무리 디나가 세겜으로부터 욕을 당하고 하몰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빼앗고자 했다 할지라도 시므온과 레위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야곱의 다른 아들들도 이 사건에 가담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젊은 날의 탐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들은 라반의 집에서 이러한 행위를 이미 배웠던 것이죠. 28절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그 자녀와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때 야곱에게 분명히 어떠한 잘못이 있었음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야곱은 시몬과 레위에게 그들이 죄를 범한 것에 대해서 꾸짖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그들이 이렇게 연합해가지고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까, 화가 미치면 어떻게 할까, 이것에 대해서만 책망하고 있는 야곱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범한 죄와 그 행위에 대하여 때때로 그릇된 견해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는 그것이 미칠 결과만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결과에 대해 너무 집착하다 보면 그 문제의 본질은 그만 잊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의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그것의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여 가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진리의 편에 선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점차 믿음이 자라고 있었긴 하지만 아직까지 그에게는 그러한 믿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때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들의 행위를 변호하게 됩니다.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가하지 않죠. 그러니까 저들의 이 같은 말은 아주 뭐 틀렸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럴듯합니다. 어쩌면 저들의 그러한 행위를 충분히 비유해주고도 남을 만큼 이유가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들의 잔인한 보복 행위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참으로 야비하며 잔인했습니다. 저들에게 있어 최선의 방법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디나를 연연해하는 세겜에게 그를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좀 더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최선의 해결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일은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겠지만 그것은 그곳의 거민들을 마구 죽인 것보다는 분명히 나았을 것입니다. 저들의 그러한 행위에는 결코 어떠한 변명이나 구실도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행위를 결코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삶이 로마서 12장 19절로 21절의 말씀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은 현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 하거나 또는 보복하려 한다면 그것은 이미 믿음을 떠난 행위입니다. 즉 우리의 그러한 행위는 하나님을 못 믿겠다는 말밖에는 되지가 않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그의 자녀들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야곱에게 당시에 그러한 영적 수준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말 시기상조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야곱은 자신이 심은 대로 그대로 정말 여러분 하나도 빠짐없이 거두는 것, 그냥 가는 곳마다 그 자기가 예전에 심었던 그 열매들을 하나하나 거두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창세기 35장으로 모시겠습니다.
이것이 친구에게 계시니 나 주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5장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창세기 34장을 공부했을 때 여러분들은 제가 분일에서 야곱의 생이 변화되었다고 말한 것을 나름대로 그렇게 말씀드린 것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제가 34장을 이제 말씀드릴 때 그 분이엘에서 야곱의 생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쭉 보다 보면 정말 이게 야곱이 그렇게 된 거 아니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혹여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우리가 34장의 사건을 통해서 변화된 야곱의 모습을 사실 별로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히려 여전히 계산하기 좋아하고 자신의 안전만을 먼저 생각하는 소심한 야곱인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만나게 되는 것은 그냥 그대로 남아있는 모습인 것을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쉽사리 변한다는 것은 분명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인생의 쓴맛, 단맛 모두 겪은 나이 정도가 되면 자신과 이 세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세계관이 이미 굳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고착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게 커서 변화가 되어진다고 하는 게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분이엘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의 삶의 기초에서부터 이 분이엘에 이르기까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던 야곱이었거든요. 그러나 분이엘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자아가 깨트러진 야곱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이제 마치 펑크가 나서 납작하게 주저앉은 자동차 바퀴처럼 뒤어져 버렸단 말이죠. 그는 마치 에드벌론처럼 창공에 높이 떠 있다가 바람이 말이죠, 그냥 갑자기 그냥 빠져버려가지고 땅에 떨어진 모습처럼 야곱이 뒤어 버렸다는 것은 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도 창세기 34장에서 그는 아직도 온전히 믿음으로 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과 헤어져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세겜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데리고 내려간 것은 비극이었어요. 야곱은 그때까지도 여전히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디나는 강간을 당하였고 그녀의 친오라비인 시몬과 레위는 그 사건의 책임자인 세겜의 추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그녀와 결혼하기를 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들을 할례받게 하고 그들을 다 죽였단 말이죠. 그 성에 살고 있는 모든 성읍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어요. 이런 것으로 보면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들에게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에게 냄새를 나게 하였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먼저 아들이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고 아빠가 왜 이렇게 또 너희들을 야단치는 줄 아느냐? 그것은 봐라.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주변 사람들과 연합해서 우리를 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도 늦지 않다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기서 제기될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 의문은 그때 야곱에게 베델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야곱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려 하신 것을 받을 영적인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야곱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사실 창세기 34장에서의 그와 같은 사건은 야곱이 육신대로 좇은 결과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물론 야곱은 자아가 깨어지긴 했지만 아직 그의 믿음의 수준은 그리 높지 못했단 말씀이죠. 그가 세겜에 머무른 것은 계속해서 베델로 갈 만한 믿음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일어난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들은 그가 그의 가정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지도력이 부족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취하여야 할 올바른 위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결코 영적으로 성장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11명의 아들들을 함께 인도하여 데리고 간다는 그것이 어찌 보면 영적으로 부족한 그에게는 실로 벅찬 일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한 후 야곱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복이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가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것은 진작의 결정을 내렸어야 할 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뭡니까? 베델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35장 1절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서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세겜에서의 고통스러운 일을 경험한 뒤 야곱은 베델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 합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전에는 야곱에게 직접 그곳으로 갈 만한 믿음이 없었지만 이때부터 야곱은 가족을 이끌고 베델로 갈 수 있는 영적인 지도력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2절 보세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야곱은 그의 가족에게 몇 가지 행하여야 할 것을 명령하게 됩니다. 첫째로 뭐죠? 야곱은 그들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헬이 가정의 수호신을 몰래 훔쳐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아버지가 찾아왔을 때도 그것을 자기 안장 밑에 감추고 아빠가 일어나라고 할까봐 자기가 지금 여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겪는 그때라고 말하면서 그대로 앉아 있었잖아요. 분명히 그녀는 약대를 타고 있는 동안 계속 그 위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나일은 약대 등 위에 있는 짐 위에 조심스럽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작은 신상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그때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왔다는 사실을 사실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이건 야곱이 한 거지 자기 딸 라헬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곱이 라헬에게 그 신상은 자기들에게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드라빔이 그들 중에 있다는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때 그 드라빔이 발견되었다면 우리는 야곱이 그것을 제거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살아계시고 신실한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는 이미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체험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동안 신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온 가족은 이방 신상을 숭배하게 되었던 단초를 제공해내게 됩니다. 이때 야곱은 처음으로 그의 영적인 지도력을 발휘하여 그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거짓된 이방 신상을 모두 버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들의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잘못된 것들을 모두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일주일 가운데 6일 동안은 다른 우상을 섬기고 주일날만 교회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 그런 성도들 없을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본주의자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면서 왜 그들의 주일 예배가 경이롭지 않은가 하고 궁금해한단 말이죠. 여러분은 이방신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은 탐욕일 수 있고 직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돈 버는 일에 더욱 전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영적 생활에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고 궁금해합니다. 여러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곳인 베델로 돌아가자고 한다면 잘못된 것은 모두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야곱은 그 가족에게 자신을 정결케 해라. 첫 번째는 이방신을 모두 버려라. 두 번째는 뭐죠? 자신을 정결케 해라. 이렇게 말을 한다고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죄의 고백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서 범한 죄를 엄중하게 다뤄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가기 전에 한 주간 동안의 생활을 돌이켜보고 그 가운데 잘못된 것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 참석하기 전에 몸을 씻고 화장도 합니다. 우리의 육신도 그렇게 단장하는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죄를 그때그때 하나님께 자백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적인 얼굴은 그 불결함이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요한 1서 1장 9절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요, 반드시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게 된다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야곱을 통해서 얻게 되는 세 번째 교훈은 야곱이 그들에게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어떻게 했어요? 의복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왜 의복을 바꾸라고 말을 했을까요? 저는 이 말은 옛 옷을 벗어버리라 라는 뜻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옷은 제복을 나타내는데 아마 우리가 그 뭐 이런 제복을 입잖아요. 뭐 유니폼을 입잖아요. 그걸 제복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가 누구이며 또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명히 나타내 줄 수 있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옷을 입고 계신가요? 직장이나 학교 또는 이웃과 관계에 있는 남들과 조금 다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옷을 입고 계신가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을 위하여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그의 생활은 결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가 그의 가족에게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말하고 완전히 변화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또 이 창세기 3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창세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알레넬 바이오에서 천연 소재로 만든 물티슈 한 박스나 비전을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는 두란노 컬러 비전 성경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내실 주소는 극동방송 지정 우편번호 121-707, 121-707을 쓰시고 주소 없이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이나 극동방송 홈페이지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사연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또한 방송 테이프나 CD를 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3200-460번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